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확인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최소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일부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새벽 대남전단이 포함된 쓰레기 풍선 약 20개를 부양했으며 수도권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중 일부가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떨어졌다고 확인하면서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감시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이 전단에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는 위치 정보 체계 GPS 장치가 달려 있어 낙하물을 특정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하원의회 국가두마가 오늘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에 맺었던 북러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두마는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상원의 비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조약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한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두 정상은 이를 통해 군사, 경제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약 4조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은 이날 이들 북한군 병력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에서 이국 땅에서 무분별하게 죽어선 안 된다며 투항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운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는 국적, 종교, 이념과 무관하게 모든 군인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항복한 러시아 군인 수천 명이 하루 3끼 따뜻한 식사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종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투항하는 북한군에게도 음식과 거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세레브리앙카와 무콜라이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점령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두 지역이 격렬한 전투에 휩싸였으며 세레브리앙카 주변 지역에서 12건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부전선 내 핵심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마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밤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50기 가운데 40기를 요격했으며 7기에 대한 추적은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올여름 나는 주요 7개국을 규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비상수입 가속화 대출을 약속하는 노력을 주도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이 같은 금액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7개국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주권 자산을 우리 관할권에 고정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했었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제공하는 대출은 동결된 이 러시아 국유 자산에서 얻은 이자로 상환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은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동결된 유럽연합 내 러시아 자산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군은 이날 남부의 이스라엘 접경 인근 야타 마을에서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던 군인 3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전선에 파병됐으며 훈련 뒤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북한 외교관을 불러 깊은 우려를 전달했고 유럽연합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14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전선에 파병됐으며 훈련 뒤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병력들이 북한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후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 군사훈련장으로 이동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do not yet know whether these soldiers will enter into combat alongside the Russian military, but this is a certainly a highly concerning.
이 병력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 병력들이 기본적인 전투 및 숙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들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브리핑했으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다른 동맹 및 파트너, 영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투에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서 방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군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n tell you one thing though.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따라서 북한군이 전투에 배치되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미국 정부가 관련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북한군이 전투에 돌입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But let's be clear. If North Korean soldiers do enter into combat, this development would demonstrate Russia's growing desperation.
또 러시아와 북한 간 전례 없는 수준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은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과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며칠 내로 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중대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잇따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수천 명의 북한군이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국가정보원장은 한국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 총 병력 수가 2개 여단급 1만 2천 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군 파병을 확인하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허위, 과장이라면서 북한군의 위치는 평양에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 관련 대응 조치에 나선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파병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가 동맹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show that Russia doesn't think it can win the war without the help of allies and it is in some sense a humiliation for Russia.
이어 북한은 무기와 군수품 지원을 넘어 병력까지 파견하는 등 더 많은 대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북러 양국 모두가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 심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배치돼 실제 전쟁을 치른다면 이는 다른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의 참전 및 전쟁 지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치명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susp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do a major reconsideration of sending lethal aid to Ukraine.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군사 기술 등의 지원에 나서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에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북한 외교관을 불러 깊은 우려를 전달했고 유럽연합은 추가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가운데 나토도 23일 동맹국들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목적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중대한 긴장 구조를 의미할 것이며 또한 러시아가 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대서양 이사회가 곧 한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주 독일 북한 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만약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침략 전쟁을 위한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 전개이자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지원은 독일의 안보와 유럽의 평화 질서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이날 X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 무기와 병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egarding whether there's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matter is for the Security Council's Sanctions Committee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determine. So we'll leave the matter in their hands. But certainly we call on all countries.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 관련 문제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3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추가 제재 단행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EU는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유는 추가 EU 제재 고려 등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traveled by ship.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북한 파병 보도는 허위이고 과장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일축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개입이 결정되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코리아 나라데모크라티스카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А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Уточ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Пхеньяне.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23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김정은은 북한군이 전쟁을 위한 정투 역량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기회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전부터 가시화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의원은 이날 X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과 관련해 침략자의 축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간 전략적 연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확하다며 내 보고서도 이를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이미 세대에 걸친 미군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방투자계획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국방예산 550억 달러 증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e assess that between early to mid-October, North Korea moved at least 3,000 soldiers into eastern Russia.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북한 파병 보도는 허위이고 과장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일축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개입이 결정되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위스 정보 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이 최근 발표한 2024 정세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다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고 북한인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로 북한과 러시아가 주목할 만한 관계 회복을 이뤘다며 양국은 군사 협력 확대로 혜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룬 북한의 극적인 관계 회복은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 확대는 북한이 더 자주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심지어 7차 핵실험에 나설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북한은 이제 기술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유럽은 물론 스위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제재를 받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여전히 성공적으로 지속하는 이란 및 북한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협력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사이의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유라시아 내 독재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내 전쟁과 위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길 원하고 정치 질서에 대한 서방의 구상에 반대한다며 이들은 각 지역의 현 상황을 변경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패턴 중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들 국가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 간의 정치, 경제, 기술, 군사적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지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권력 관계 질서로 전환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며 북한의 사치품과 민감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엔이 허용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석유와 같은 제재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영토의 허브를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에 올해 최소 49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 2척을 적발한 가운데 실제로 북한의 석탄 출항지인 이곳에 분주한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165m인 이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가득합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곳이 북한 최대 석탄 취급 항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OA가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은 모두 49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플래닛랩스의 인공위성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엿새의 하루꼴로 대형 선박이 남포에 정박해 석탄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남포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활발한 정황은 이 항구의 주요 시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2일자 위성사진에선 16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부두는 물론 바로 옆 부두와 더 안쪽의 지대가 검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포착되는데 이는 이곳 석탄 야적장에 석탄이 계속 쌓이고 이후 선박에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남포의 석탄 항구의 분주한 모습만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정할 순 없습니다. 희박하지만 이들 석탄이 제3국이 아닌 북한 내 다른 항구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석탄이 다른 나라에서 적발된 점으로 볼 때 북한이 해외 수출을 위해 석탄 항구를 가동하고 있다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BOA는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가 공개한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북한 해역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껐다 켜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인 선박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불법 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를 통해 CC9호가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엔 중국 선적의 항진운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선박과 석탄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항진운호가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되기 직전까지 중국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닝보 저우산 해역을 북한 선박의 석탄 환적지로 지목했었습니다. 또 BOA는 북한 화물선이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항해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한 북한 화물선이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제3국 선박과 만나 공해상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를 납포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덕성호와 만나 북한산 석탄을 건네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난 16일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석탄 선적 선박 압류 소식과 관련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더이호를 납포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국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 한국 등과 설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3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 또 한국과 북한 대표가 공방을 벌였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날 열린 회의는 군축 문제 중에서도 기타, 특별히 화학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핵과 탄도미사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에서 북한을 비판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날은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이 짧게 북한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 참사관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미 가입국인 4개국, 특별히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또 지체 없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가 반박권을 요청해서 대응했습니다. 북한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을 가르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국이 반박 발언을 하면서 설전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성훈 참사관은 이 같은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며 어떤 누구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동남아시아인 두 명이 속아 넘어가 당시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북한은 반박 발언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당시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 화학무기인 VX로 살해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를 거쳐 북한 측 요원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공항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표의 당시 사건 언급에 북한 대표는 발끈하면서 한국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대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며 이는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성훈 참사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자 했을 뿐인데 북한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이 설전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또 북한은 다른 나라와도 공방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전날인 22일 회의에서도 맞붙었습니다. 윤상미 한국 군축회의 대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북러 군사협력을 지적하자 북한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북한이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한 적은 있지만 파병 주장을 거론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과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나라들도 미리 약속한 듯 여러 차례 북한을 규탄했는데요. 북한은 이때마다 반박권을 요청해서 대응했습니다.
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에 대해 어떤 정당권을 부여하고 있나요?
미국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했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또 미국과 한국, 여기에 일본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영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고 이에 따른 결과로 미한 동맹이 시작돼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전쟁마저 미국과 한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올해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규탄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만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몇 차례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1일에는 브루스 터너 군축 대사가 미국이 핵무기 최다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발언을 정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북한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북한에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북한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고 지금은 참사관이 된 김인철 당시 서기관이 네. 각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이라는 인물이 북한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어서 20대, 30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사가 반박 발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북한 측 좌석에는 통상 한 명이 앉아 있었지만 올해는 20대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언자 뒤에 앉아서 메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엔 정회 1위원회는 주요 발언자의 이름만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임무성 국장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이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유엔 총회 1위원회는 회의가 이미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1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네.
각국은 이미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주제로 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지금은 재래식 무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 군축과 국제안보, 영내 군축과 안보 등을 주제로 토론한 뒤에 여러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를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은 세 건의 결의안에 담기는데요. 다만 북한 우호국의 반대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북한과 관련한 세 건의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23일 속개된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pay greater attention to North Korea, wher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to this day.
황 대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주의 국가로 묘사된 북한은 외부 정부와 문화와의 전쟁에서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10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이런 끔찍한 이 유린 행위는 북한 정권이 최근 한국을 동족 나라가 아닌 정복해야 할 가장 적대적인 외세로 간주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금지할 것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Moreover, we must not forget the brutal situations faced by North Korean escapees.
황 대사는 강제 송환과 인신미매, 성적 학대의 희생양이 되는 탈북민들이 처한 잔혹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작년에 채택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이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이주 신분에 관계없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황 대사는 또 북한의 끔찍한 범죄 행위는 자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저행된 납북자, 억류자, 전쟁포로 문제는 그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노쇼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인권 및 인도주의 담당 공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with the aging of the abductees and their families, the abductions issue is a humanitarian and time-sensitive issue.
오노 공사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납치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일본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모든 납북자를 조속히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측 발언에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Madam Chair, once again we totally reject and strongly condemn all reckless accusations against my country made by ROK.
김 서기관은 우리는 한국이 제기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무모한 비난은 우리의 존엄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캠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면 배격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 문제를 악용하고 내정 간섭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한국의 그 어떤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계속되는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른바 납치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서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인권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tates and the West are imposing their own values and lifestyle on the other country by talking about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모든 노력은 집단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걸맞게 고압적이고 자의적인 태도에 반대하고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에 관행을 종속시킬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3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9일에는 엘리자베스 삶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하는 북한 인권상호대화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3위원회는 다음 달 20일이나 21일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선박만 세 척에 이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을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OA가 확인한 캄보디아 법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올해 2월 중국 선적의 항진룽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선박과 석탄에 대한 압류를 요청해 2월 24일 캄보디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을 거쳐 선박과 석탄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BOA는 캄보디아 정부의 이 선박과 석탄의 처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진운호는 지난 2월 초 중국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를 전후한 항적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넘겨받아 이를 운송하던 중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석탄의 석탄 환적지로 지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지난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북한 해역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껐다 켜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결국 캄보디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자선을 압류당한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 황진운호 사례를 더해 총 3번에 이릅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식당이 폐쇄됐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최소 3척이나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제재 이행에 대한 캄보디아의 인식이 북한의 다른 우호국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에 대한 억류 조치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여전히 거래된다는 것도 이번 조치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점입니다. BO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때 뜸했던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지난해부터 다시 분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의 압류 소식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인 외교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21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인 생존자를 위한 참여와 교육 및 권한 부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교육기관과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자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 및 영어 연수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자원 허브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가 참여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가 열린 사실을 상기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탈북민을 위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친구들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래를 위한 친구들이 탈북민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반의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기반단체와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기관 및 각 도시의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2013년 외교정책 도전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민간 프로젝트인 외교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2025년 봄학기 동안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60여 개 미국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무부의 관련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전문 분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22일 BOA와의 통화에서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국무부의 신규 프로그램 발표는 맞춤형 접근 방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dealing with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mer Nor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타국의 난민 규모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데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탈북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연구실 관련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캠퍼스에서 홍보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한 국무부의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즉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3,000명에 달한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시찰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군이 또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정원이 23일 현재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 1,500명이 지난 8일부터 1차로 수송됐고 이후 1,500명이 추가 파병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 만여 명 파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파견된 병력이 전장에 투입이 됐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아직 전투 현장에 배치되진 않았으며
네.
러시아 내 여러 훈련장에 분산 배치돼 적응 훈련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파병된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무인기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선 투입 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막상 군인들 파병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어디를 봐도 북한군 파병 소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소문을 전해들은 파병군인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도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돈을 받는지 또 돈은 얼마나 받을까요?
국정원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이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근로자가 아니라 전액 노동당이 가로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 돈은 북한 군부나 당에서 가로챌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의 참전 군인들은 별 혜택이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와서 목숨을 잃느니 차라리 탈영하는 군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미 북한 군인들이 탈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쿠르크스주에 있는 배치 지역을 이탈한 북한 군인 18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영상이 또 공개됐다고요?
네, 러시아 내 텔레그램 채널이죠. 아스트라는 20일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군기지에 도착한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힘들다야 늦었어 라고 대화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지난 20일에 CNN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인물들의 군복 및 장비 지급 영상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동안 유보적 입장이었던 미국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23일 동맹국들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북한 대사를 불러서 파병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23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대리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관련 보도가 사실이고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병력으로 지원한다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침략전쟁 지원은 독일 안보와 유럽 평화질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그리고 나토가 북한군 파병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거나 병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범국가가 되는 행위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한층 더 거센 역풍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제재와 고립 그리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시찰했다고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숲을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등을 둘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칼집에 손을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ICBM을 뭐 쏘지는 않을까요? 뭐 대선을 전후로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지금 ICBM을 발사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봄을기에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정말 두고 봐야겠네요.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힌 소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